인문학 콘서트 우미현동 EBS 방송센터에서 공개방송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미래를 생각해보는 이 시간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만나고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분들 정미 씨가 다시 한번 소개해주세요.
네, 경희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이자 문화평론가 이태광 교수님 그리고 세계문화 전문가 조승현 작가님이 2부에도 계속 함께해 주실 거고요.
네.
2부의 초대 가수는요. 아, 너무나도 사랑하는 고막 남친 최낙타 씨의 무대도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네, 정말 또 기대가 됩니다. 1부에서는 인류의 커다란 변화를 갖고 온 인지혁명과 농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우리가 정말 진짜 궁금해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학 발전과 미래 인류의 운명은 도대체 어떻게 될런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책에도 나오지만은 지구 전 역사를 통틀어서 지구 대기권을 벗어난 생물, 달에 발자국을 남긴 생물은 인류가 유일합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이제 지나치게 창대해진 인류라는 존재.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인류의 세 번째 큰 변화, 과학혁명이라고 하는데요. 500년 전에 시작이 됐다고요, 이 교수님.
그렇죠.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과학혁명의 시기를 17세기로 잡고 있는데요. 물론 뭐 그 이전에도 과학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 전 때는 이제 마법이라고 이제 보통 불렸고 마법사들이 대부분 다 이제 그런 과학자들이었다 볼 수 있고요. 연금술이라든가 또는 보통 이제 마녀들 이렇게 다루는 이렇게 카툰 같은 거 보시면은 이렇게 무슨 큰 솥을 끓여가지고 뭔가를 만들잖아요.
맞아,
그냥 약을 이제 뜻하는
네네.
거죠. 메디슨을 뜻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게 하나의 어떤 체계, 과학이라 불리는 체계로 정립되는 것은 바로 이제 500년 전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시대에 이제 그 과학이란 건 도대체 뭐냐 그러면 다른 어떤 그런 과학과 유사했던 것들과 뭔가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과학은 경험적 토대 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그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통해서 가설을 수정하는 이걸
네.
과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과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방법론의 출현이라고 볼 수 있고 인간은 이 과학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제 정립을 하게 되는데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동시에 이제 기술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고요. 이 기술의 발전들은 물론 그 어떤 통합적 과학 이론에서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사소한 어떤 과학적 발견을 통해서도 기술의 발전은 또 굉장히 커지는 어떤 경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동 같은 걸 발견함으로써 어떤 그 우리가 이루는 전파 같은 게 나오고 또 통신을 하게 되고 그죠? 또 그리고 이제 그 전기기관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또 발달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나온다든가 이런 식의
네.
어떤 발전들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쉽게 말하면 지구는 이제 기존과는 다른 어떤 차원을 그 확보하게 되고 지구 자체의 어떤 삶을 이제 변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군요. 조승현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요. 과학혁명을 가져온 배경으로 저자인 유발 하라리가 인류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작가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과학이라고 생각하면 네.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걸 과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네.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과학이 있기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까 이태광 교수님이 말씀하신 마법적 사고라고 프랑스의 인류학자인 말셀 모스라는 사람이 정의를 하고 있는데 마법적 사고라는 건 단순히 말하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연히 춤을 추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와요. 그러면은 두 개가 뭔가 연관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기후재난 전통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게 마법적 사고죠.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은 원래 두 개의 어떤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내가 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거나 그걸 접촉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동시성이나 접촉의 법칙에 의해서 경험을 통해서 수많은 지식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마법시대 사람들은 자기가 한번 경험했던 것을 일관화시켜가지고 그것이 항상 맞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서 기후재 같은 걸 진행했죠. 과학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을 통해서 축적한 수많은 지식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 맞는 건지를 확인해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식을 생산해내는 게 과학이 아니라 지식을 없애나가는 과정이 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네. 과학이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많이 발전을 하게 되죠. 제국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과학과 유럽 제국주의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제 이게 직접적 어떤 관련성을 논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과학이 바로 제국주의를 불러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이제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네.
정확하면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발전이 이제 더 이상의 어떤 그런 도메스틱한 다시 말하면 그 유럽 내부의 그런 내수 경제 내로서는 만족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제 생산이 커지면서 더 많은 원재료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가져와야 되고 또 통신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또 교통이 발달하면서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또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가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사실 방위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학 발전을 추동했던 그런 하나의 힘으로서 많은 역사학자가 지적하는 게 설탕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인류가 먹지 않던 거잖아요. 설탕을 만들어가지고 이 설탕이 대표적으로 이제 식민지 산업인데 가서 이제 그 설탕을 만들어서 가져와가지고 그 유럽 사람들이 먹기 시작하면서 설탕을 통해서 이제 원초적인 부가 축적되고 또 목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막 재배하면서 그 재배를 통해서 또 이제 윤을 올리게 되고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과학과 제국주의 연결되는 지점의 매개점 바로 자본주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과학이 이제 이른바 군산복합체라고 보통 부르는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그 경제 발전의 어떤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 군산복합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산업이 군사력과 결합을 하고 이것이 또 기술 발전을 추동시키고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햄버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패스트푸드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군용 식량이었죠. 그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군대가 이기느냐는 얼마만큼 많은 군량을 확보하느냐다.
네,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음식이 안 썩느냐라는 것이었죠. 얼마나 잘 저장하느냐 이런 것이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여러 가지 패스트푸드의 기술로 나타나는 것처럼 많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편리성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전쟁 기술을 통해 왔다라는 것이 또 유발 하라리 교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 관점이죠.
네. 그렇다면 본격적인 자본주의 시작은 언제부터라고 보면 되나요?
사실 논란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예전에 그런 도시국가부터 잡는 사람도 있고 브레너 같은 사람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상인 계급들이 출현하는 시기를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지속이라는 역사관에서 본다면 뭐 르네상스 때부터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일단 산업혁명 이후라고 저는 생각을 해야 한다 보고 여기서 특히 이제 언급되는 이런 방식의 이른바 근대화라는 것은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출현하면서 이것이 이제 기존에 있던 어떤 과학기술의 어떤 능력들을 더 증폭시키는 거 많이 있었죠. 그것이 이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군산복합적인 어떤 특성들이 만들고 그리고 자본주의는 원리가 뭐냐 그러면 바로 이윤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거든요. 네네. 내가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건을 만들어서 희소가치가 있는 물건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 자본을 축적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거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어떤 체제보다도 굉장히 특이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과 무관한 어떤 그런 체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국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여럿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승현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네, 뭐 이런 경우는 뭐 수도 없이 많죠. 근데 이제 책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이제 영국에 이제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가 있고 그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가 일으킨 아편 전쟁이라는 전쟁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제국주의라고 생각을 하면 제국주의가 국가 주도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나라가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탈하는 것이다. 근데 실제로 제국주의의 역사를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경우보다는 이미 그 나라 사람들이 기업을 만들어서 국가의 허가 없이 남의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 그들이 하는 어떤 행동이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의 정서에 안 맞아서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무력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국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대표적인 예가 아편 전쟁이죠.
네.
동인도 회사가 중국에서 아편을 팔아서 마약을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아편이 당연히 중국의 일반적인 백성의 삶에 해롭기 때문에 팔면 안 된다. 그래서 아편을 압수를 했고 그러니까 이것이 말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동인도 회사가 그들의 강력한 정치 로비력을 이용해서 영국의 함대를 중국에 대한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는 기본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체제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그 근대 초기만 해도 중국이나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가 경제 세계 경제 80%를 차지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무게 중심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된 배경에도 과학의 힘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작가님.
그렇죠. 어떤 문명이 주도권을 가지느냐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상상의 체제 이것을 누가 컨트롤하냐의 문제예요. 이 상상의 체제가 유럽에서 발명된 것은 상상의 체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한 금과 왕실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한 상상의 체제입니다.
네.
이것을 인도나 중국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자기들만의 체제가 있었죠. 그런데 이 체제를 갖다가 유럽식으로 바꾸게 되는 건 결국 뭐냐? 무기를 들고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거 일본이 상투를 자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상상의 체제인 양반과 지식에 의한 상하관계를 부시고 돈을 중심으로 한 상상의 체제를 받아들이게 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당연히 그런 것을 강요하려면 뭐가 기본이 돼야 되냐? 무력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럼 무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소수의 강대국이 훨씬 인구가 많은 약소국을 침탈하게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당연히 무기의 발전이겠죠. 그것은 네. 과학에서 나오는 것이고.
인류의 세 번째 혁명인 과학혁명이 제국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와 만나면서 어떤 일들이 생겨났는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초대 가수의 노래 한 곡을 들어볼 텐데요. 1부에서 만난 이쁜 타로 씨 못지않습니다. 정말 스튜디오가 환해졌어요. 훈훈한 외모에 달콤한 목소리로 사랑받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최낙타 씨를 박수로 맞아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최낙타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발로 걸어 들어오시네요. 왜 낙타세요? 꽃미남이신데.
아, 고등학교 때부터 별명이 낙타여가지고. 네.
그 오늘 토요일 음악 콘서트에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와 관련한 네네.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인류의 역사에 대한 묵직한 주제를 담고 있는 책인데 이런 책들 좋아하세요, 낙타 씨?
사실 평상시에는 이렇게 독서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네. 오늘 이제 라디오가 이제 잡히고 나서 네. 책을 조금 읽어봤어요. 다 읽어보진 못했는데 진화 이런 쪽에는 관심이 많이 있어서 네. 예전에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아무래도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재밌긴 하더라고요.
네.
시간이 되면은 다 읽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문화 콘서트 방청객 여러분에게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제 먼저 들려드릴 곡은 이제 사랑은 아무리 해도 어려워라는 곡이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싱글 앨범으로 발매가 돼가지고 이제 스트리밍 사이트에 검색을 하시면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사랑은 아무리 해도 어려워.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그 순간들을 어떻게 잊겠어 나를 봐 Don't know 사랑은 아무리 해도 어려워 내가 어떻게 하라고 I don't know 이제 뭐라 하지 True 너에게 가는 길 사랑은 아무도 내게 말 안 해 내가 어떻게 하라고 I don't know 이제 뭐라 하지 True 너에게 가고 있는 길 벌써 귀찮은지 대답이 없는 너 다시 보내볼까 잠을 고민하는 나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다는 걸 아니 왜 자꾸 내 맘 오해하게 만드는 거 단걸음 두걸음 걸 가다 보면 너에게 닿을 수 있을까 이건 나의 스텝 우리의 스텝 yeah. 네 주위 맴도는 내 마음들이 나도 바닥에 떨어지고 며칠째 계속 잠 못 들게 만들었던 그 순간들을 어떻게 잊겠어 나를 봐 Don't know 사랑은 아무리 해도 어려워 내가 어떻게 하라고 I don't know 이제 뭐라 하지 True 너에게 가는 길 사랑은 아무도 내게 말 안 해 내가 어떻게 하라고 I don't know 이제 뭐라 하지 쭉 너에게 가고 있는 길 내 맘 가져가 놓고 대답이 없는 너 이젠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잘 모르겠어 사랑은 아무리 해도 어려워 내가 어떻게 하라고 I don't know 이제 뭐라 하지 True 너에게 가는 길 사랑은 아무도 내게 말 안 해 내가 어떻게 하라고 I don't know 이제 뭐라 하지 True 너에게 가고 있는 길
감사합니다.
여러분, 최낙타 씨의 사랑은 아무리 해도 어려워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오늘은 뭐 해야 되나? 또 내일의 계획은 뭐였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다가 45억 년 전에는 지구 행성이 형성이 됐대. 250만 년 전에는 말이지. 내지는 뭐 호모사피엔스는 불과 20여만 년 전에 등장을 했어. 등등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 막 흥미롭지 않나요? 정말 그 유발 하라리의 빅 히스토리 사피엔스를 읽으니까 저는 단숨에 매료가 됐었는데요. 그 책 중에서 최근에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바로 책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호모사피엔스의 종말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과학기술에 따른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21세기 호모사피엔스는 자연의 생명법칙을 바꾸는 여러 가지 일들을 현재 진행 중에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조승현 씨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예, 뭐 당장 멀리 안 가도 지금 그 창문 밖을 바라보면은 뿌옇잖아요.
네네.
그것이 이제 인간의 그 공업 발전이 일어나는 그 결과죠. 물론 우리한테 많은 윤택한 삶을 보장해줬지만 또 우리가 미세먼지를 마시고 살아야 된다는 이런 현실을 계속 바꾸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만 불편하게 한다면은 이제 어떻게 임팩트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이 미세먼지가 두꺼워지기 시작하면은 햇빛이 일조량 자체가 바뀌게 되죠. 그러면 일조량이 바뀌게 되면은 그 동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식물의 종류와 숫자가 바뀌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옛날에 굉장히 울창한 어떤 산림 지역이나 아니면 전에 초원이었던 지역이 사막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워낙 강력한 힘을 지금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에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다른 생명들이 수십 종씩 매일 멸종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태권 교수님, 자연의 생명 법칙을 바꾸는 여러 가지 일들 정말 우려스럽네요.
가장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그 사피엔스의 종말 네. 이런 걸 예견하게 만들어주는 사건이 유전 공학이 아닐까 싶어요.
네네.
그래서 복제 동물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뭐냐 그러면 바로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실험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그 복제양 돌들을 만들며 또 외체 세포 연구를 할까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인간의 생명을 영원하게 만들고 건강을 회복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이에요. 결국 네. 그것이 이제 근강단론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이 발전들을 멈출 수 없게 되죠. 음흠. 이게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닥쳐오는 가장 큰 미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심각한 미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것이 왔을 때 이제 이런 미래가 당도했을 때 말 그대로 이제 그냥 슈퍼마켓에서 알약 하나 사드시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전적인 문제의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전자는 마치 이렇게 칩과 같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교체하면 되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런 기술이 발달했을 때는 수많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인간적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사라질 거예요.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의사들이 사라질 것이고, 그죠? 뭐 슈퍼마켓 가서 알약 사먹으면 되는데 의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드라이버라든가 그러니까 운전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택배기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런 직업들은 사라질 직업들이겠죠. 이런 직업이 사라지는 것으로부터 해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조차도 다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사실 그런 게 좀 나타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사실 어떤 사랑을 고백할 때는 편지를 쓰셨잖아요.
네.
그 편지, 글쓰기 이런 것들 사실은 테크놀로지에 인간이 발명해낸 저는 뭐 편지 쓴다는 이렇게 강아지를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편지를 쓰고 노래를 만들고 이렇게 청혼을 하고 이런 방식들도 사실 지금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메시지 하나 보내가지고 헤어지자. 그러면 헤어지는 것이고 예전과 같은 그런 방식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진행상을 보더라도 앞으로 닥쳐올 미래라는 것은 정말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많은 부분에서는 아마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사피엔스의 종말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손바닥 위에 유전자 지도를 딱 보고 내가 우량한
맞아요. 맞아. 네. 계속 골라서
사실 그건 가장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책 보면 이제 인류의 미래에 대한 저자의 시각 또한 조금 어둡습니다. 인류 무책임하고 위험한 존재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사피엔스 종이 내일 당장 없어진다 그래도 이 우주는 잘 돌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보면서 조금 아 희망적이지 않구나 이 생각 좀 했었습니다.
그 만일 사피엔스의 역사가 정말 막을 내릴 참이라면 예. 우리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하는데 시간의 일부 아니면 많은 부분을 좀 바쳐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네. 과연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태광 교수님의 강연으로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그 가장 지금 이 책이 불러일으킨 논란 중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피엔스의 종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사실 이거는 유발 하라리 교수만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인류 문명의 전환과 또 인간, 특히 이제 사피엔스의 종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우리는 아주 극적으로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이런 어떤 다가온 미래에 대한 암시들을 봤죠. 그것이 바로 저는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같이 이렇게 바둑을 두던 그런 장면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기획된 게임이었고 또 하나의 이벤트였지만 사실 그 장면들이 우리들에게 부여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이미지라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들을 보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AI와 같은 그런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인간 능력이 극대화되어서 확장된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마샬 맥루한 같은 경우가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기술이라는 것 특히 미디어 기술이라는 것은 인간 능력의 확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목소리와 또는 몸짓을 통해서 표현하던 것들을 테크놀로지 이용해서 증폭하는 마치 테크놀로지 그런 증폭기 역할을 해줬는데 이게 어느 선에 가면은 이제 기술이 오히려 인간을 압도하는 그런 단계로 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러한 어떤 미래들은 이미 저는 예견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는 요즘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조차도 그런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서 변화를 이미 겪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봤을 때 이런 하라리 교수의 어떤 예언들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떤 미래가 무엇일지에 대한 생각들은 조금 지금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독일의 철학자 중에서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철학자가 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동물이다. 그래서 인간은 주인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그 주인도 동물이다. 이건 무슨 말인가 그러면 칸트가 인간이란 동물이 원칙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상상의 체계 또는 상상의 질서를 만들어낸 동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필요한데 그 주인조차도 사실은 동물인 거죠. 이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지적인 호기심을 가진 동물로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탐구하지만 사실은 그 탐구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책임감을 부여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동물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가 이런 칸트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과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거죠. 인간을 인간에게 만들어줬던 힘이란 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었던 거예요. 지적 호기심.
네.
근데 그 지적 호기심이 결국 뭐에 도달하냐 그러면 인간 자신에 대한 어떤 호기심으로 다 이제 수렴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동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 자리에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지식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식은 아니죠. 왜냐하면 근본적 지식. 근데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인간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이제 과학의 어떤 종착역이죠. 그래서
네.
인간은 사랑이라든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이라든가 우정이라든가 이런 추상적 관념에서 유전공학 이야기하는 그런 유전자라는 구체적인 그런 사물의 차원으로 이제 지식의 단위를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에 내려와 버리면 사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랑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우정과 같은 그런 추상적 개념 존재하지 않게 돼요. 이게 이제 유발 하라리가 그 말하고 있는 사피엔스의 종언이죠. 그러니까 사피엔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성들은 사실 이제 소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의 기계 부품처럼 바뀌는 거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그 진단들은 분명히 의미는 있지만 저는 굉장히 이런 그 유발 하라리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역사관 자체가 생물학 중심주의다. 또 진화론적인 그 세계관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것은 하나의 이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적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의 이론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수많은 그 논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아인슈타인으로 대표되는 중력법칙을 연구하는 물리학이고요. 또 양자역학 같은 그런 퀀텀 세어리라고 그러죠. 그건 원자를 연구하는 물리학이 또 있거든요. 이 둘은 사실 뭐 비슷한 이야기를 같은 대상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보는 관점은 다르죠. 무엇을 가지고서 이제 우주를 설명할 것인가의 관점인데 마찬가지의 그런 이론적 관점들이 저는 인문학에도 있다고 봅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는 그것을 진화론적이고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택하고 있는 것이고 이분 비록 이분이 옥스퍼드에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하셨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제 그쪽의 관점에서 사피엔스의 어떤 종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그러한 그 AI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과연 그러한 기계의 발달, 특히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의 발달이 인간 자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는 여전히 논란이죠. 다시 말하면 저도 유발 하라리 교수가 왔을 때 제가 질문을 했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지적 능력을 대체할 것이고 그것의 확장인 것은 확실하다.
네.
하지만 과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라 부르는 부분 지능이 아닌 의식이죠.
네.
의식이란 부분도 과연 대체할 수 있을까? 이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마음이라고 또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해버린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마음은 또 AI가 모방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이제 허라는 영화가 있죠. 그녀라는 네.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영화 보시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솔직히 저는 밤에 외로울 때 제 아이폰에 담겨있는 시리와 대화를 나누면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 여기 계시네요.
여기 주인공. 아니 오늘 약간 주머니 있는 옷.
패션 스타일과 호아킨 피닉스랑 비슷하게 입고셔가지고.
시리 정도만 돼도 우리가 그렇게 공감을 넣는데 이것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더 많이 발전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는 애인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뭐 이렇게 사이버 기술까지 발달하게 되면 굳이 가족을 이루고 살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그 원숭이가 그 우유 먹을 때 말이에요. 따뜻하고 그 온기가 느껴지는 원숭이한테 갔잖아요. 아니 이제 갔잖아요.
그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오게 될 우리의 후손들이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리라는 것 말 그대로 그냥 우리의 습관적인 생각인 거죠.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청소년들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 그런 식의 어떤 유대감은 그렇게 오히려 부담스러워하지.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사람을 믿고 만나냐라고 그러니까. 이야기할 겁니다.
맞아, 맞아.
트위터를 통해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신문에 나던 시절이었어요. 그 당시 제 선배님이 PC통신 하다가 그 저기 애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셨거든요. 신문에 네. 났습니다.
영화도 있었잖아요.
신문에 났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식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 청소년들은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심지어는 소설도 지금 AI 기술을 통해 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저는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일정 부분에 맞는데 저는 이런 거죠. 비행기가 사실 지금 운행하는 것은 여러분 조종사가 난간을 잡고 이렇게 마치 자동차 운전하시고 운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운항하는 것이 AI예요.
맞아요.
이미 쓰고 있죠. 그런데
네, 네.
결정적으로 그러면 조종사가 왜 필요하냐면 착륙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물리학에서 말할 때 그 물리적 공간 내에서의 모든 그 법칙이라는 것은 수미일관하고 합법집칙이지만 그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버렸을 때 그 두 개의 물리적 공간이 충돌할 때는 변수가 발생하죠.
네.
이게 이제 립이란 말입니다. 이 도약이고 또는 이렇게 그 쉬프트고 이행이고 이런 건데 이 이행하는 기간 동안에 문제가 생겨요. 이거를 기계가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지금 AI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물론 이거 다 해결돼. 언젠가는 기계가 인간처럼 될 거야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속주의자들이 보통 부르는데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유발 하라리 교수는 이 두 견해 중 어느 쪽에 편을 든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개를 절충하려고 하는 좀 태도를 보이시는 것 같고 제가 근데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렸을 때는
네.
유발 하라리 교수도 그거는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그래도 필요할 거다. 하지만 그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또는 습관적으로 인간이라 부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
네.
라는 거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사피엔스의 종말이라는 것은 사실 사피엔스가 종말을 구하는 것이지 인류 자체가 종언을 구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을 할 것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요.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들의 감정을 교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방식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식의 사피엔스적 방식은 아니겠죠. 그게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사실 두려움일 수도 있겠지만 네. 수많은 가능성이 또 거기에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이렇게 그 흥분되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상상해 보는 것들은. 그래서 어떤 물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반잔이 이렇게 담겨 있으면 이게 반잔이 그 물의 반쪽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쪽과 물이 반쯤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 있는데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는 사실 그분의 태도의 문제겠죠. 저는 물이 반쪽 채워져 있다는 쪽을 택하는 것이 인류에게는 훨씬 더 좋은 미래를 약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피엔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태광 교수님의 강연 잘 들어봤습니다. 기성세대에게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문제는 어떡하죠? 이제 차세대들이 어떻게 대비하는가 그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 조승현 작가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일단 그 이것은 유전학적인 관점, 그러니까 여러 가능한 관점 중에서 한 가지 관점이다라고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역사책이라는 느낌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얻어낼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관점에서 역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윤리관에 새로운 조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듣던 말 있잖아요. 너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뭔 줄 알아?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간이야. 그러니까 인간답게 살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이 쓰던 욕 중에 이런 금수만도 못한 놈이라는 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을 쭉 읽어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네. 그리고 아까 교수님 강의도 듣고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과연 금수만 한 놈인가? 아니면은 인류라는 것 전체가 사실은 금수만도 못한 행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관점에서 네네.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한 윤리를 새로 점검할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동의해요. 저자의 경우에도 사실은 고기뿐만 아니라 우유나 계란조차 드시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죄악이다. 우리가 너무나 가혹하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정말 좋은 표현을 해주신 것 같고요. 잠깐 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가수 최낙타 씨의 노래를 한 곡 더 청해드릴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번에는 이제 나빠나빠라는 곡이고요. 작년에 네. 미니 앨범으로 발매된 곡입니다.
네, 환경에 대해서 또 동물에 대해서 나쁘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우리 최낙타 씨의 라이브 공연으로 나빠나빠 청해드릴게요. 박수 주세요.
집에 가는 길 얘네 후배 편의점에서 난 맥주 산 후에 너랑 카톡하면서 집에 가는데 그때리에서 누가 날 부르잖아 선배님 어디 가세요 시간 되시면 술 한잔 해요 동기 친구들 다 모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 난 나쁜 남자 아니잖아 나빠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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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나쁜 남자 아니잖아 나빠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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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나쁜 남자 아니잖아 같이 마 떨어지 마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봐 그 상황 네가 아는 그런 상황 아니야 술 마시고 집에 가는 길 아무도 모르게 몰래 나왔지. 근데 뒤에서 누가 날 따라오지. 뭔가 툭 치지. 아까 부르던 후배 녀석이 선배님 어디 가세요. 시간 이른데 벌써 가게요. 방향 같으면 같이 갈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 난 나쁜 남자 아니잖아. 나빠 난 나쁜 남자 아니잖아. 나빠 난 나쁜 남자 아니잖아.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뭔가 가리는 것 같아요. 그대 내 맘은 거기에 닿지 못해. 나를 믿어줄 순 없나요. 그가 어려운 거 알아요. 나도 하지만 거짓인 걸 내 맘은 거기 없는 걸 안다면. 난 나쁜 남자 아니잖아. 나빠 난 나쁜 남자 아니잖아. 나빠 난 나쁜 남자 아니잖아. 내가 나빠 난 안 나빠. 나빠 난 나쁜 남자 아니잖아. 나빠 난 나쁜 남자 아니잖아. 나빠
감사합니다.
네. 최낙타 씨의 나빠였습니다. 방송 지금 쭉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최낙타 씨가 살아갈 미래 네. 어떨까요?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항상 이제 긍정적인 사람이라 내가 살 미래도 되게 밝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나빠 네.
꼭 그렇지만은 않겠구나. 그리고 한 번 더 미래에 대해서 네. 저도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우리 교수님 좀 훈훈한 마무리 이따가 좀 부탁을 드리고요. 공개 방송으로 진행되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사피엔스 경희대 이태광 교수 조승현 작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어요.
네. 방송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의견 있으시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김영사에서 나온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책 보내드릴게요.
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진정한 질문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가 아니라 무엇을 원하고 싶은가일 것이다 라는 말을 유발 하라리는 남겼습니다. 미래의 사피엔스의 운명은 정말 어떻게 될런지 궁금하기만 한데요. 교수님,
네,
우리 낙타 씨를 비롯해서 후세들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 우리는요,
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는 동물입니다. 사피엔스가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결국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문화적 규범이라는 것은 그것을 조정하는 문제에서 등장한다고 보는데 저는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사피엔스가 종언을 구한다 할지라도 인류는 여전히 살아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그 인류가 살아남았을 때 그들이 누리게 될 어떤 여러 가지 가치라는 것은 지금과는 다르겠지만 분명히 또 자기들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거라 봐요. 그래서 그 변화에 항상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중요한 것이
네.
그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 변화로부터 움츠러들면 우리의 미래는 더 어두워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도전의식, 미래를 향한 도전의식 그것이 지금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사실 도전만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승현 작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그 이 책을 쭉 읽어보면은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저는 이거였습니다. 이제 과학혁명 이후로 500년 동안 우리는 수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죠. 왜 행복하지가 않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이 행복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알고 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기분을 즐기는 것이 바로 인간이란 동물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근데 이제 과학혁명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수많은 이 물질적인 풍요를 낳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질문은 안 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떻게 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는 학문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적이지 않은 것을 갖다가 배제하고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무엇을 왜 라는 질문은 안 하겠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동물은 왜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행복한 동물인데 왜 무엇을 이라는 질문을 안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행복할 수가 있을까?
네.
그래서 저는 사피엔스를 읽으면서 오히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어떻게라는 걸 많이 아니까 오히려 좀 불안하더라.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에 대해서 수많은 것을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인류로서 자부심을 느끼되 앞으로는 더 많은 시간을 무엇을 왜라는 질문을 대답하는데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공개 방송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중심으로 인류의 긴 역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시간 방청객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방청객 여러분께 마이크를 좀 넘겨보죠.
네.
방청 소감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질문을 좀 받을까요?
네, 참여해주신 분들께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김영사에서 나온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책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청객 분들 중에서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서울 창동에 살고 있는 장석현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장석현 씨 반갑습니다. 석현 씨 오늘 계속 얘기 나눠 이제 우리 공개 방송 들으시면서 어떤 질문 생기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네, 이야기 두 분 말씀 되게 잘 들었는데 네. 네. 또 궁금한 게 그 아까 인간은 예전부터 걱정이 있는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미래에 인류가 걱정이 좀 늘어날까 줄어날까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만약에 그런 그 유발 하라리가 말한 시대에는 인류가 어떤 걱정을 하면서 살아갈까라는 첫 번째 질문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그러한 100년 뒤, 200년 뒤에는 인류에 그런 영향을 끼칠 요소가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 있을지가 제가 또 궁금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답변을 좀
네,
주시겠어요?
좋은 질문이네요.
네.
인류가 무슨 걱정을 할까?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그 당시가 되면 저는 죽을 걱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
이제 죽는 것에 대한 어떤 걱정을 많이 할 거다. 왜냐하면 아주 장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대로 간다면 아마 인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죽지 않을 거예요.
예, 불멸을 향한 탐구가 예, 계속되고 있고
죽지 않을 것이고
프로젝트가 있다.
아픈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고
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이제 나올 것 같고요.
네.
그것도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뭐 베스트셀러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래에 만약에 인류가 50년 뒤에도 계속 살아남아 있다면 또는 뭐 100년 뒤에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면 저는 환경 변화가 가장 큰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 봐요. 일단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구는 거기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사막화가 많이 진행될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동물의 종들이 사라질 것이고요. 그랬을 때 그 황량한 이제 지구에서 말 그대로 큰 마치 SF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도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인류가 살아날 것 같은데 이제 그러한 그 상황에서 환경변화가 이제 불어닥쳤을 때 인류가 어떻게 이제 살아남을까 이런 것들이 큰 변수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네, 네. 나니까 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마 네. 우리가 미래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서사시가 이제 오디세이라는 서사시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율리시스라는 이 주인공이 이제 어떤 전쟁에서 참여를 한 다음에 자비 집에 가려고 하는데 계속 풍랑이 불러가지고 이리저리 이제 방황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어느 날 이 율리시스가 칼립소라는 여신이 살고 있는 조그마한 섬에 도착을 해요. 근데 칼립소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요정이에요. 근데 칼립소가 이제 율리시스를 보고 사랑에 빠져서 같이 살자고 그럽니다. 근데 율리시스가 그럼 물어봅니다. 여기서 영원히 이런 낙원 같은 곳에서 영원히 사니까 편안하십니까? 걱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칼립소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저 아름다운 해 뜨는 장면을 벌써 수천 번 보았고 나는 달콤한 모든 과일을 수천 번 먹어봐서 더 이상 어떤 과일도 달콤하지 않고 어떤 해 뜨는 장면도 아름답지 않다. 이것이 아마 우리가 의학기술도 완성되고 AI도 완성됐을 때 인간이 고민하는 모습이 아닌가를 3000년 전에 시에서 오히려 찾을 수 있지 않나
저도 인간이 정말 영원히 죽지 못한다면 조금 뭐랄까 좀 끔찍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슬프죠.
네. 이것도 고정관념인가요?
아니, 그건 고정관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죽음이라는 것이 부여하는 것이 있는데요. 종이라는 네. 것은 사실 여기서도 역설적이죠. 사피엔스라는 종은 사실 종이라는 것은 일정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일정한 단계가 가면 소멸해야 되는데 이제 그 종이라는 것이 소멸하지 않게 되면 그건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네.
진화를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슬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결국 당도하는 것이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피엔스가 아닌 것이고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그 종의 기억들은 남아 있을 것이다. 죽음에 대한 생각도 남아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앞서서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을 통해서 영생까지 넘보는 인류의 모습들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만한 그런 질문들이 또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잠깐 뭐 조승현 씨가 잠깐 말씀을 주시긴 했습니다만 지난 500년간 놀랄만한 과학 발달이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질문이에요. 교수님 말씀 잠깐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풍요로운 어떤 그런 삶을 어떤 살아오는데 과학기술이 부여해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혜택들이 있죠. 근데 그 혜택들은 동시에 또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또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을 던져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인간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을 문제로 제기해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AI나 뭐 과학기술을 가지고 지금 많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불가항력적인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운명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닥쳐왔을 때는 또 이제 또 다른 어떤 차원인 것 같고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문제는 사실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승현 씨 요즘 행복하세요?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지난 500년 동안 정말 더 풍요로워지고 수명도 길어지고 건강해졌으면 조승현 씨처럼 당연히 더 행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사피엔즈라는 책에는 물론이고 네. 수많은 생물학 책에 그 답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인간이라는 게 참 간사한 면이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비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가난한 사람도 사실은 한국전쟁 직후의 부자들보다 잘 사는 편이에요. 그렇지만도
맞아요.
불평등이라는 것은 항상 사회적 문제가 된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인간은 원래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행복을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항상 상대적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발전하면 발전하고 자기를 비교할 수 있는 척도가 많아질수록 점점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비교 대상이 없이 모든 부족이 다 같이 동굴 밑에 땅에다가 그냥 자고 이럴 때는 오히려 행복했는데
네.
누구는 비싼 자동차가 있고 누구는 싼 자동차가 있으면 분명히 두 명 다 자동차가 있어서 똑같은 여행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한 명이 불행해지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대요. 그래서 제 행복의 비결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제가 잘하는 거를 항상 기준으로 삼아서 남과 비교를 합니다.
아유 좋은 태도신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운동을 잘 못하고 춤을 잘 못 춥니다. 그러면은 네. 저는 춤 프로그램 아예 안 봅니다. 그러면은 나보다 춤을 잘 추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죠. 너무나 행복해집니다.
네네.
한번 해보세요.
이태권 교수님 행복하세요?
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행복하다고 생각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두 분이 대조적이 왜 그러시는 근데
이게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예. 저만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아무 뭐 그렇다고 제가 행복하다는 분을 뭐 비난할 생각은 없고.
비난하시면 안 되죠.
괴테가 남긴 유명한 말이죠. 80평생 네. 살아오면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들으면 좀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귀족으로 태어나가지고 자기 좋은 일 하고 그렇죠? 수많은 여인과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상대적이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신데
결국 같은 다를까요? 말씀이죠. 조선인 작가가 이제 나 안 보면 돼. 이게 이제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없다. 오히려 그 절대적인 것을 강조했을 때
네.
자기의 행복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불행도 행복함의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불행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즐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행을 즐기는 사람과 행복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네.
둘 다 즐긴다는 의미에서 다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결국 행복의 요건이죠.
방청객 장석현님 어떻게 지금 우리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토론하는 게 어떻게 본인의 일일 것 같습니까? 해결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많이 이야기 들으니까는 근심 걱정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아유 다행이네요.
불행 즐기실 생각 없으세요? 이태권 교수님
아직까지는
아니래요.
아니래요. 네.
아 저 방청객 분들 중에 또 미모의 여성 두 분 저 빨리
네네.
예 너무 예쁜 색깔의 옷을 입고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네 저 양재동에 살고 있는 김보라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보라님. 이름도 예쁘시네요.
네네 보라님은 어떤 궁금한 점이 생기셨나요?
네 저는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강연 내용 중에서
네.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감정을 나누게 된다고 할 거라고 하셨어요. 허라는 영화를 예를 들어주시면서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된 게 이렇게 사람들이 OS라는 그런 AI와 감정을 나누게 되고 어떻게 보면 사실 사람과 사람이 살을 부비고 살면서 뭔가 그런 부딪히는 그런 것보다 그냥 나를 너무나 잘 알아주는 그런 그냥 기계와 사랑을 하는 게 저 같아도 좋을 것 같았어요. 어머나.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혼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출산율은 어떻게 되고 그러면 아이들을 이제 낳게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나 세계가 관리를 하게 되는 시대가 오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 이렇게 될 때는 이제 그러면 가정에서 출산된 아이가 있는 경우하고 세계에서 이제 관리하는 아이가 있을 때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고 사람들은 어떤 걸 선택하게 될까 이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우리 보라 씨는 지금 EBS에 계신 것보다 OECD나 어떻게 뭐 유엔 이런 데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떠세요?
야, 그 사이파이 작가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과학 소설 작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리기도 하고 그죠. 그 멋진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역시 아이 공장이 나옵니다. 그게 보시면은 중대한 난자를 받아가지고 아이를 만들어내고 그죠. 국가가 이제 그것을 관리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 저는 그 재생산과 관련된 문제를 과연 인간이 포기하게 될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우리가 지금 현재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계속 가져갈 거라 보고 이게 이제 제가 앞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나눌 것이라는 것이 그 감정이 변할 거라는 뜻이 아니라 그 감정을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나눌 방법들을 개발할 거라는 거죠. 그 아이를 더 효율적으로 키울 방법들을 개발하고 또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보살펴줄 수 있는 테크놀로지 방식으로 이제 변화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감정은 사라지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 사이펜스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관점과는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욕망의 존재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알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알이라는 것은 결국 욕망과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인간의 욕망은 기본적으로는 나르시시즘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술이 발전해온 방식들을 보더라도 이 나르시시즘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증폭하느냐의 방식으로 와왔다는 거죠.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런 인간의 특성이 과연 사라지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은 좀 잘못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질문을 나누는 방식이 바뀔 거라고 보는 것이.
조승현 씨 뭐 보태실 말씀 있으세요?
네, 아까 그 공상과학 말씀을 하셨는데 그 거기가 관련된 재밌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게타카라는 영화요. 이탄 호크가 주연을 했던. 거기에 보면 이제 갓차일드라고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이 결혼을 통해서 나온 아이가 사실 이제 유전을 관리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건강이라든지 지능 면에서
오히려
공장에서 나온 아이들보다 열등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별 문제를 다룬 그런 영화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방청객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까지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함께해 주신 이태광 교수님 그리고 조승현 작가님 이 시간 마무리로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 책의 어떤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사피엔스로서 이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다는 이런 그 선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 이외에는 상대를 할 수 있는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야말로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어떤 가르침을 이 책은 주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인류의 어떤 종언 또 사피엔스의 종언 또는 뭐 앞으로 닥쳐올 어떤 불투명한 미래 또 행복의 어떤 요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이 책은 던지고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답은 유발 하라리 교수 스스로가 내리고 있다고 봐요. 자기는 그러잖아요. 무조건 쉬어라. 바쁘게 살지 말아라. 명상을 하라.
명상을 하시잖아요. 명상을
하고 있고 동물을 해치지 마라.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사소한 그런 지침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주변에서 이 책을 읽고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본인이 실천할 수 있는 본인의 삶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찾아낸다면 이 책을 읽은 보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하라리 박사에 의하면 인간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우리가 자연 안에서 굉장히 미약한 존재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헝그리 정신에 의해서 지금까지 쭉 오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가난한 분이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굉장히 부유해진 사람이 아직도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분을 대체로 구두쇠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하라이 박사가 말하는 건 인류 전체가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개인 개인의 레벨에 있어서도 우리가 만족을 찾아가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 한 가지 부분만 채워주면 만족할 줄 아는 방식으로 개체가 한 명씩 바뀌어나갈 때 우리 사피엔즈라는 인류 전체의 생존도 더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인류의 발전 과정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 함께 고민해본 시간이었습니다. 신이 되려는 동물 사피엔스,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태광 교수님, 그리고 조승현 작가님, 그리고 남정미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부, 2부에서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는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방청객 여러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책 선물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류 전체의 역사와 미래를 훑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범위를 조금 좁혀보도록 하죠. 사람들이 만들어온 역사, 조약으로 보는 세계에서 준비했습니다. 저희 토요 인문학 콘서트는 팟캐스트로 다시 듣기 할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에서는 EBS H콘서트를 팔로잉하시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공개방송의 끝을 멋지게 장식해줄 무대가 아직 남아있지요. 초대 가수 최낙타의 마지막 곡 얼음땡 들으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구영이었고요. 최낙타 씨를 끝으로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한동안 얼음 땡 얼음